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통한 온 세상의 구원, 신약적으로 이야기했다면은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한 온 세상의 구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 구원 계획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우리 교회가 실제적인 복음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이 큰 구원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가 함께 한 모퉁이라도 담당해보자. 그 지금 마음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우리 세 가지 전략을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 전략은 공동체죠. 복음을 살아내는 역동적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보자. 두 번째는 복음으로 양육하는 다음 세대를 새로운 세대에 한번 만들어보자. 세 번째가 복음을 전하는 실제적인 선교, 실제적인 전도 한번 해보자. 이게 이제 이 복음 이야기를 쓰는 세 가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거는 이거죠. 2025년 여전히 우리 교회가 또 복음을 전하는 실적 선교 하려고 하는데 이 전략은 여전히 유효한가 이거죠. 아니, 이 전략은 여전히 하나님께도 합당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용하시는 전략인가,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전략인가, 이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올해 진짜 실제적인 복음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실제적 선교 어떻게 하면 감당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은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사명을 잃고 포로 상태에서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여서 결국 온 세상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청사진이 이사야 40장부터 66장에 27장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것을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도 포로 상태 가운데서 지금 눈물고 귀먹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온 세상 또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여전히 눈물고 귀먹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깨워야 되고 또 세상도 깨워야 되는 이 두 가지의 비전이라 했죠. 이것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45장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13절, 오늘 읽었던 13절에서는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이걸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25절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겠다. 이 두 가지 전략.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일환으로 오늘 고레스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은 이스라엘이 본래 자신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 여기에 본문 속에서 나타나 있는 몇 가지 원리를 가지고 오늘 우리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는 거리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44장 28절에서는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목자다. 바로 양떼들을 인도할 목자. 바로 내가 쓰는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45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 그리스도. 신약 헬라어로 보면 그리스도. 근데 메시아, 나의 메시아로 지금 고레스, 나의 메시아로 메시아 고레스에 이같이 말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했던 이 고레스가 당시에 이제 바벨론, 또 메디아 다 이제 정복하고 나중에는 메데파사라는 나라를 통일하면서 왕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을 감당하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보다, 고레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세빌장을 꺾고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다 주어서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네가 알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네 이름을 불러서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네게 이런 칭호를 주었다.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고레스를 부르시는데, 고레스 당시 상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칭호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예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를 네 띠를 동일 것이고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다.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나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에게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라 그러면 뿌릴 것이고 구름에게 의를 부를지어다 그러면 의를 부를 것이고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라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하라 그러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레스 너 또한 나의 부르심에 응답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지금 고레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자, 그런데 9절부터 13절은 뭐냐면은 이런, 아니,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이 계획을 만약 이사야가 딱 이렇게 알렸을 때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다니요.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그에 대해서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방인 고레스라뇨? 아니,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이야기했는데 무슨 지금 고레스라뇨? 이렇게 이야기한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제는 그들의 반문,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부분들이 9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를 더불어 다툴다면 화시진저. 즉 진흙에 불과한 존재가 토기장이에게 아니 왜 뭐 당신 뭐 뭔데 이렇게 합니까?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그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냐? 아니 네가 지금 뭐 하냐? 이렇게 따질 수 있냐 이거죠. 네 만든 것이 만든 걸 보니까 너는 손이 없다. 지금 진흙이 토기장에게 이야기하는 게 네가 저런 거 만든 거 보니까 너는 손이 없냐 지금? 손 가지고 뭐 하냐? 이렇게 진흙이 토기장에게 따지는 존재. 그런 존재가 있다면은 화시진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0절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제 자식이 따지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어? 아, 나 같은 존재를 낳았습니까? 하면서 아버지에게 따지거나 아니면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습니까? 도대체 엄마는 왜 이렇게 나 같은 이렇게 낳았습니까? 막 따지는 존재. 물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묻는다면 과했진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11절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이스라엘 지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묻고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가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고레스를 통해서 막 일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지금 명령해서 내가 너희들을 오다 받아서 내가 뭐 일하는 그런 존재냐 이거죠. 12절은 뭐라 합니까? 내가 땅을 만들고 내가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고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폈고 내가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이다. 내가 명령한 존재다. 내가 왜 고레스를 불러서 칭호, 메시아라는 칭호를 줬느냐?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키니라. 공의의 도구로 그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할 텐데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고 사로잡힌 내 백성을 바로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애기들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애들이 다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 칙령을 바로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기 위해서 바로 내가 너를 공의로 일으켰다. 아니 원래 구속 그러니까 속량하려면 값을 지불하고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왜 이들은 값이나 가품이 없이 풀어줍니까? 70년 동안이나 이 값이나 가품을 다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에서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에게 이 공이라는 공이. 그래서 공의의 도구로 바로 고레스를 불렀다. 바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부터 25절은, 이제 14절부터 19절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 왜 이렇게 하는가? 왜 이렇게 하는가? 바로 단지 너희들만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온 세상을 결국 너희들에게 돌아오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20절부터 25절은 그러면서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 22절에 땅의 모든 것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돌이켜서 구원을 받으라. 바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보면은 애굽의 소득 또 구스는 에디오피아죠. 또 스바의 장대한 사람들, 스바는 아라비아 쪽인데요. 예. 어떤 내게로 건너 이스라엘에게 건너와서 너에게 속할 것이고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다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회복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셨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스라엘 관점에서는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이 늘 숨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 당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70년 동안이나 아무런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지 않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 될 수도 있고 이 고백은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서 계셨지만은 열심히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을 받겠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구원을 받으리니 그들에게는 영원한 부끄럼도 욕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8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가 땅을 지으셨고 또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여호와 바로 그분만이 나 외에는 다른 존재가 없기 때문에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않고 야곱 자손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러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들 이스라엘 너희들아 빨리 회복돼서 너희들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 구원자이자 창조주이심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돌아와서 진짜 너희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창조주시구나라고 고백하게 만들어라. 그러므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빨리 돌아와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5절은 이제 열방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와서 함께 나와라. 남우상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 바로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다. 다른 이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24절에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그에게 하나님께 노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지만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받고 자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고백이 이제는 열방 가운데서도 주께 돌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오늘 이 전체적인 메시지는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 통한 열방의 구원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으니까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그냥 자포자기 내지는 눈 멀고 기 먹은 상태에서 자기의 사명도 자기의 종됨도 자기가 지금 증인됨이라는 이 사명도 잊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일으켜 세우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2025년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혹시 좀 잊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잊지 앞으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에 힘을 좀 보탤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일어나야 될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메시지는 오늘 복음을 전하는 실제적인 선교 전략에 선교 전략이니까 미션과 관련된 선교 전략에 저는 세 가지의 하나는 의미가 있겠다. M으로 시작되는 세 가지. 첫 번째는 미디어 매체, 또는 뭐 수단, 도구라는 관점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두 번째는 메시지.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세 번째는 메신저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세 가지. 그래서 미디어와 그 다음에 메시지와 메신저라는 관점 속에서 이 말씀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디어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 하나님의 일하시는 뭐 수단. 오늘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넓히자, 생각을 넓히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방인 고레스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사로잡힌 내 백성을 위해서 값이나 가품이 없이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칭호를 주셨고 그를 통해서 이제는 페르시아 왕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제기할 수 있어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저 이방인들을 쓸 수가 있냐. 어떻게 이방인 왕을 통해서 그에게 뭐 원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주셨던 그 메시아라는 칭호를 어떻게 줄 수가 있느냐라고 뭐 반박할 수도 있겠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고 예상하지 못한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은 전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언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하셨죠? 언제? 룻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유대인 나오미, 유대인 보아스를 통해서 또 다윗 계보를 잇기도 하고 진짜 나오미라는 이름이 정말 기쁨의 이름이었는데 철저히 젖는 자 때문에 마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고통 가운데 쓰디쓰는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 나오미를 이방인 룻의 헤세드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PBS 했던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이방 여인 라합. 예, 정탐꾼이 가서 지금 어떤 정탐을 한 거예요. 예, 희생 그 집에 들어가서 그냥 라합 만나고 온 거예요. 근데 결국은 라합의 어쨌든 보고 들었던 또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이방인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인 정탐꾼을 돕는 이런 모습들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사실은 전례가 있었던 부분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실질적인 선교 오늘도 가능한가?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 적어봤습니다. 이방인 고레스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칭호를 부여하는 것 이거 정당한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실제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물론 본인은 잘 모르고 했을 수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했을 수도. 그러나 어쨌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이스라엘을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고국에 돌아오게 했고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이뤘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 바울 입장에서 메시아,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라는 이 수단, 이 미디어는 이해가 됐습니까? 바울의 입장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이 미디어는 자기들에게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은 걸림돌이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방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막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 이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라는 좀 저주의 상징이죠. 그런데 그 이름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고레스를 통해 불러서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바로 고레스에게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칭호를 부여하셨던 하나님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양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개념을 이해해야지 나중에 52장 53장의 이사야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고난받는 종이 결국은 속량함을 이룰 수 있다는 이 개념도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 실제적인 선교를 감당할 때 우리 어떤 전략을 쓸 것인가? 어떤 방식을 쓸 것인가? 예, 그동안 써왔던 방식만을 계속 고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얼마든지 시대가 바뀌고 전략, 방향,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부분들에서 마음 좀 열자. 생각을 좀 열자. 방식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부분들은 열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후기 기독교 문화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이제는 더 이상 기독권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라 소수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요즘 뭐 우리 한국 기독교 좀 특히 뭐 몇몇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봤을 때는 더 영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 14% 정도의 신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앞으로는 뭐 더 10% 이하의 신뢰도로 뭐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방식을 다 고정시켜놔요. 무조건 우리 나가서 그냥 불러와서 그냥 이곳에서 대형 집회를 통해서 뭔가를 하겠다. 이게 이제 한때는 먹혔습니다. 70년대, 80년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셔서 저기 여의도 광장에서는 100만이 모여서 엑스플로 했던 뭐 그때는 먹혔던 전략이죠. 먹혔던 방식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80년대, 90년대 당시 때도 선교단체 이름을 딱 깃발만 꽂아도 수백 명이 모였던 그때는 그것이 또 먹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그 깃발 꽂는다고 찾아옵니까? 아무도 오지 않죠. 끌어들이는 전략, 끌어오는 것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끌어들이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찾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개념들을 좀 바꾸자. 그래서 커뮤니티, 옛날에 커뮤니티 전략,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가 정말 분리된 우리가 거룩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재미있고 즐겁고 거룩하고 잘 지내면 사람들은 와, 저기 뭔가 있다 싶어서 막 매력을 느끼고 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안 통하는 시대라면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서 이제는 그들 속에서 경계를 좀 허물고 경계성 속에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 이제는 전투하면서 그 원에서 함께 사귀고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가는 공동체 된다. 이 개념을 빅터 터너라는 사회학자가 커뮤니타스라는 이 개념을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투하는 공동체를 전투하는 것. 사람들과 함께 수없이 만나고 경계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사귀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의자하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결국은 우리가 G7 선교팀이라든지 우리 전도팀이라든지 팀들은 사실은 함께 우리끼리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아니라 커뮤니타스의 개념이죠. 열심히 전투하고 그러면서 그럴 때 훨씬 더 우리 안에 공동체성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두꺼비 전도 전략과 도마뱀 전도 전략이 한번 들어보셨죠? 두꺼비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서 오는 어떤 벌레나 있으면 해만 딱 해가지고 딱 잡아먹는. 이게 전략이라면은 도마뱀은 막 돌아다니고 위험 있으면 코를 딱 자르고 막 도망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이제 이 전략.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장점도 있습니다. 정착, 자기의 이제 딱 세계가 안정되니까 안정도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누군가 오기 때문에 올 때 다 이렇게 그들에게 잘해주면 되는 이런 수동적인 부분들 없잖아, 있고. 근데 도마뱀은 끊임없이 이동하고 유동적인 도망도 치기도 하고 하면서 적응해야 될 또 다른 또 적응도 필요하고 하지만은 열심히 다니는 유연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노방전도팀, 캠퍼스 연합전도팀, 구역 연합전도팀, 뭐 캠퍼스 전도팀, 여러 가지 우리 전도팀이 있는데요. 이 전도팀에 참여를 하되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참여해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기 위해서 출석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도하기도 하고 아니면 참여하지 못한다면 자기가 뒤에서 또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방식도 있을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제 뭐 여행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러닝도 좋아하면서 좀 막 러닝 크루도 생겼다고 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열심히 우리가 한번 누구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하다 보면은 언젠가 그들이 궁금해할 때, 또 교회는 나오기는 뭐하다면은 그 근처에서 자기들끼리 함께 모여서 또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저는 올해 우리가 부서 대의, 구역 대의를 신설하면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구역 대의, 부서 대의를 통해서 그때 예, 교회 오기는 뭐 하는 사람들, 때로는 뭐 조금 더 좀 멀리 가서 아니면 캠프에 가서 그곳에서 친구를 초대하기도 하고 가정을 초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뭐 아이디어 별로 없어서 이 정도 생각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지금 잠재력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금 유연한 이 전략들이 뭐가 있을까, 방식은 무엇일까, 미디어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클 고인이라는 분이 쓴 교회의 소명이라는 책에서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을 이분이 다루면서 다섯 가지 증언의 방식을 제안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한번 들어보신다면은 우리가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전할 때 우리는 전한다는 건 그냥 말로만 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말로 전하고 삶으로 전하고 또 뭘로 전하고 전하는 방식이 다섯 가지가 있다. 이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공동체 구별된 삶이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첫 번째 미디어다,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존재 자체가 구별된 삶이어야 된다. 공동체가 보니까 참 그들은 다르더라, 이런 모습들이 돼야 된다. 공동체 삶이 중요하다. 존재 자체가 전도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평신도의 부르심. 평신도들이 뭐 목회자들은 교회에 주로 있지만은 나머지 우리 평신도는 다양한 직종에 지금 나가잖아요. 그곳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 직장을 생활 속에서 물론 소명에 대한 직업과 소명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다른 이론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삶의 다양한 영역에 하나님이 주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그곳에서 내가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 결국은 증언의 하나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의와 평화와 자비의 행위들이 또한 증언의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조금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우리가 영혼 구원만을 생각하는데 영혼 구원에서 결국 우리가 드러내야 될 열매는 뭐냐면은 정의와 평화와 자비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불의한 곳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이라든지, 자비가 없는 곳에 진짜 자비를 베푼 모습이라든지, 또 갈등하고 분열하는 곳에서 평화를 만드는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증언 행위다.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전해야 된다. 하나는 예수와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만 전했을 때는 너무 개인적인 구원의 강조점만 있기 때문에 개인 구원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래서 훨씬 더 넓은 영역에까지 예수의 복음의 영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 만약 하나님 나라만 전하고 예수를 전하지 않을 때는 사회 활동 자체를 또한 복음의 확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전해야 된다.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는 작은 소문자를 써서 미션스, 다양한 선교적인 활동들이 이제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다양한 선교 활동들, 이것이 결국은 증언의 방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2025년 제가 뭐 몇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소그룹에서 한번 나눠보세요. 또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전략 좀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 복음을 전하는 실적인 선교 이야기에서 보니 소그룹이 다양한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는 그런 장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적어놨잖아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막상 해보니까 쉽지 않겠죠. 근데 기쁨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기쁨과 슬픔과 또 어떤 분노와 또 아픔과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살아보지 않고 뭐 우리가 나눈다는 것은 뭐 사실 똑같겠죠. 그러나 막상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 해보니까 또 이런 기쁨이 있더라. 해보니까 참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의 삶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해보고 소그룹에 돌아와서 그런 것들을 보고할 수 있는. 어쨌든 우리의 이 미디어가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밀가 나온 김에 우리 진짜 미디어 선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기가 잘하는 글과 그림과 또는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또 미디어 안에서도 실질적인 선교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겠다라는 사실. 두 번째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오늘 우리 반복적으로 여러분 아까 우리 읽을 때 반복해서 들리는 문장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문구가 있다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바로 이런 메시지였죠. 오늘 5절 고레스에게 주시는 말씀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6절에서도 해 뜨는 곳에든지 해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도 우리 18절입니다. 18절 보시면은 대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는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열방을 향해서도 우리 21절에 보시면은 열방에 피난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쭉 이야기만 뒷부분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을 향해서도 오늘 22절에 보시면은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나 고레스에게나 열방에게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한 창조주시고 구원자시다 라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누구나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너희들의 신도 맞고 우리들의 신도 맞다. 이게 우리가 전해드릴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배타적인 메시지죠. 그런데 이 복음이 보편적인 대상을 향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메시지.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품어야 하지만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라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논쟁이 있을 수 있겠죠. 얼마든지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모여와서 함께 나와서 나무 우상 가지고 있는 너희들 무지한 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한번 알리고 너희들도 한번 진술하고 너희들 한번 의논해봐라 너희들이 한번 맞다만 한번 이야기해봐라 하면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일을 예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알게 한 자가 누구냐 한번 대답해봐라 나 여호와가 아니냐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하는데 결국은 이 메시지는 명확하게 하나님 외에는 없지 않느냐 그들을 설득해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만 공의가 있고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신을 하나님께 노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겠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이야말로 자랑하게 될 겁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논쟁, 논증 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근데 설득해내야 됩니다. 설득하지 않는다면은 설득하지 않는다면은 그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근데 설득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득의 3요소를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로고스가 내용이 좋다 할지라도 전하는 사람의 에토스, 윤리가 받침되지 않으면은 또 그들에게 전달되는 감성적인 요소인 파토스가 전달되지 않으면 사람은 설득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결국은 메시지에 걸맞는 행위와 삶이 바탕될 때 이게 제대로 된 메시지가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설득되는 메시지가 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과 행위가 결국은 따로 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만 공의와 힘이 있습니다 라고 막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이제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공의롭고 하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십시오. 와서 보니까 전혀 공의롭지 않아. 이 사람들에게는 말만 공의롭다고 이야기했지 자기를 불의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고 이야기하는데 능력, 그 능력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나라 능력은 우리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뭐랍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능력입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살면서 막 왕로를 하고 있는 그걸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잘못된 능력에 빠져가지고 그냥 사람들로부터 욕 듣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향해서 우리 바울은 세상에 비천한 존재가 되었고 세상에 구경거리가 되면서 철저히 섬기는 능력이잖아요. 너희들은 강하지만 나는 약하고 너희들은 배부르지만 나는 배고프고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이미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가짐을 뽐내는 게 아니라 가짐을 섬기는 거죠. 베푸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능력인데 그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이야기가 설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안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첫 번째 전략, 복음을 살아내는 역동적 공동체, 이 전략은 세 번 전략인 복음을 전하는 실질적인 선교의 일환이어야 되고 하나의 보증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증거가 되어야 된다. 막 사람들이 복음을 열심히 막 다양하게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왔는데 보니까 공동체가 자기들이 막 싸우고 있고 함께 전혀 이 안에서는 복음에 역사하지도 않고 그냥 이 땅에 가치만 막 있고 그러면은 그들이 뭘 믿을 수 있겠니? 그런 점에서 예, 이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자 이 메시지는 우리가 딱 견지하되 이것에 걸맞는 예, 파토스와 에토스, 예, 행위와 윤리 이런 부분도 같이 곁들여야 된다. 그럴 때 이 메시지가 힘이 있고 사람들을 설득이 낼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메신저입니다. 바로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자부심과 사명을 회복할 때 결국은 메신저가 이것을 회복할 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이 말씀을 처음 했던 때가 BC 7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시대에 조금 그 어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아무도 이 말씀 믿지 않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심판당한다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고레스를 통해서 또 회복된다고 말도 안 돼! 막 이렇게 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전설에 의하면 므낫세 왕에 의해서 난도질 당해서 순교당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할 정도로 이 메시지는 인기 없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BC 539년 그로부터 약 16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진짜 고레스가 통일합니다. 전하를 통일하죠. 그리고는 고레스 칙령을 발표합니다. 다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들의 빨리 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 말씀은 살아났지만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이스라엘 포로맨들 바벨론 포로맨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도대체 이게 뭐지?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혹시 인정했던 사람들은 고레스 칙령 앞에서 제가 돌아가서 회복 그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하고 일어났겠지만 여전히 이게 뭐지 하면서 그냥 거기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예, 바벨론, 페르시아로 바뀌었네? 하면서 그곳에서 또 잘 먹고 잘 사는 삶으로 그냥 가지 않았을까, 이거지. 그런 점에서 지금 여전히 눈물고 귀먹은 상태에 빠져있는 이 바벨론 포로인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교회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교회가 좀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 메시지 자체가 여전히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패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패배가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욕 듣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교회가 본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명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자부심을 버리고 세상을 닮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메신저인 교회가 다시 한번 본질을 회복하고 사명을 가지고 붙잡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어날 때 세상은 하나님이 계획대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메신저인 이 이스라엘은 메신저인 교회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우리가 해야 될 일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실 겁니다. 또 하나님 나름대로의 고레스를 통해서 막 일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에 세우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이 이 불을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은 온 동네를 비추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정말 그러신 분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구원하실 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뭐 관심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세상에 오늘 메시지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도 하나님 한 분이고 열방의 구원자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단지 그들이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있고 눈이 멀고 귀가 닫혀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번영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을 진짜 그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맛보게 줄 때, 메신저가 살아날 때 결국 세상도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고 그럴 때 열방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획이다.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열방을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신뢰한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메신저인 우리가 증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은 물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돌들을 통해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사명을 회복하는 가운데서 메신저로서의 증언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실적인 선교 여전히 가능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실적의 선교 가능할까요? 대답이 없네요.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실적의 선교 가능합니까? 동의하세요? 그러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주셨던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2025년을 맡겨드리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